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 안에서는 25일 기준으로 이전 24시간 동안 약 35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인도네 1일 신규 확진자 수 기록은 4일 연속 경신됐습니다. 현재 델리와 인도 전역에서는 산소탱크와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인도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인터넷 트위터에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긴급하게 인도 국민들과 보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안에서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출을 통제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도자들이 미얀마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은 자제하라고 24일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5개 합의사항에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 밖에 국민을 위해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의장은 성명에서 우리 아세안 가족은 미얀마 사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라면서 미얀마 안에서 폭력이 격화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해 민간 정부가 무너지고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구금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16년에 나온 국제상설재판소 PCA 판결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휘선 환초 부근에 대규모 중국 선단이 있는 것을 포함해 최근 남중국해 내 긴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안정과 국제 규정에 근거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며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선포해 주변 나라들인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타이완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휘선 환초 부근에 대규모 중국 선단이 집결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을 인정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오스만 튀르크 시절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학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인들은 106년 전 오늘 목숨을 잃은 모든 아르메니아인을 추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외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성명에 항의해 데이비드 세터필드 미국 대사를 이날 초치했습니다. 세터필드 터키 외무부 차관은 세터필드 대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용납할 수 없고 가장 강한 어조로 이를 비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침몰했다고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유도 마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총장은 수색단이 난갈라함 내 물품 조각들을 발견했고 잠수함 안에 있던 산소가 이미 다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수함 상태를 실종에서 침몰로 변경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견한 물품은 잠수함 어뢰 발생 안에 외부 압력이나 손상이 없다면 잠수함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측은 침몰한 잠수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어뢰 일부와 기름통 등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사의 재활용 로켓과 우주선을 탄 우주인들이 24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크루드래곤 우주선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은 전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팰컨9과 크루드래곤은 미국 민간우주회사인 스페이스X가 만들었습니다. 팰컨9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발사 후 바다 위에 만든 착륙장에 돌아오도록 구안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관 로켓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의회 의원들과 민간단체 등이 각종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의원들과 다양한 민간단체 등이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정책 제언을 한 건지 최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주로 그 대북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제 미 의회와 그 기관 그리고 민간 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각종 그 제안 또 서한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의회는 코리아 코커스라고 그 한국이나 이제 북한 문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 특사를 빨리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3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고요. 또 이와 별도로 민주당 하원 의원 그 11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서한을 보내서 이것은 이제 대북 정책에 이렇게라 그런 건데 주로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공화당에서도 이제 여러 그 입장 이런 발표 언급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차봇이라는 그 의원이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지금은 제재를 엄격히 할 때고 북한과 무슨 제재를 풀거나 대화할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말고 전문가들도 이제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들 등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또 인권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차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그 뉴욕타임스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마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한국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역시 이것이 그 민주국가의 그 정책 형성 과정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지도자가 그냥 한번 결정해서 하는 걸로 끝인데요.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는 여러 국민 또 대표 의회 전문가 언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들 이런 관심사에서 각자들 견해를 내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하나로 수렴문에서 정책을 세울 때 반영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그 정책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경로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정책 제언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이번에는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북 관계의 진전 또 핵위기 종식 이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또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다 이런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또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 특사가 남북 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북한 인권 특사를 즉각 임명하도록 행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또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장기적 또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까운 미래 단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요구는 협상을 결렬시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압박과 견제 이런 걸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인권 개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종교단체들은 북한과의 대화, 관여를 통한 미북 관계 진전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백악관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제언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는지 어떤 거를 골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사안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의원들 중에서 그 북한 인권 특사를 그 빨리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서한을 그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새로 출범한 그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그 인권 문제를 상당히 그 중시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권 특사를 임명해라 이런 주장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아마 조만간 인권 특사가 임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고요.
예예.
또 하나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약간 그 얼핏 듣기에는 그 상충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나 기관들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좀 그 접근하고 북한과 그 대화를 가져라 이런 주장을 내놓고 또 좀 강경하다고 뭐 그럴 그 사람들은 지금은 북한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를 좀 더 엄격히 해서 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반영될 공산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듣기에는 좀 모순되거나 이제 상반되는 그런 걸로 들려서 어떻게 네. 두 가지를 다 반영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그 생각을 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전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다 이렇게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에는 최대 압박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대화,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 비핵화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채찍과 당근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고 그러니까 채찍을 먼저 들 것인지 아니면 당근을 먼저 제시할 것인지 이 문제는 이제 그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이 같은 전문가들 기관의 이 같은 정책 조언 제언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일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방향 이것은 뭐 어떻게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압박 또 외교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할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또 외교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는 등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선에서 준비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의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한국 방문 중에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뭐 성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요.
네.
좁혀서 이제 그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전문가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주장을 그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과거 그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북한을 다뤘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군축 담당 보좌관 같은 인물이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 먼저 그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 생산을 그 동결을 하고 이어서 비핵화를 차근차근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되면은 미사일 문제를 다루자. 너무 빨리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자칫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 방안 이런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과거 그 국무부 그 동아태 수석 그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죠. 그 에반스 리비오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의 견해는 북한이 이미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거의 굳히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 위치를 붙여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할 일은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력히 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해야지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대북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그 두 가지 그룹들이 있어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북 정책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참 꽤 오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연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나올지 5월 후반으로 예정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이때 발표를 할지 그 직전에 나올지 뭐 또는 방문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 뭐 그런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부에서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바로 북핵 문제인데요.
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시점도 이를 감안해서 정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미한 정상회담 전이나 정상회담에 맞춰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한 정상은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을 지지하는 통합된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전략을 한국이 가장 먼저 입수할 것이고 정상회담 전에 양국이 입장을 완전히 조율해서 대북정책에서 공동전선을 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수주일 내에 완료될 것이다. 또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최종 단계다. 이런 얘기들을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뒤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빈다간 관측이 되고 말았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가 유력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이 대북정책 검토에서 뭐 혹 고려가 됐을까요?
당연히 고려됐을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5일인가요? 그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예.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일 북한이 그 긴장 고조를 원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그 이것이 그 북한이 발사한 것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만일 북한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즉 ICBM 같은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대북 정책 재검토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기서 무슨 도발을 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것이 대북 정책 재검토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검토가 종료되면 공식 발표를 합니까?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그 동맹국들과의 조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책 발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무부가 현재 대북 정책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공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대북 접근에 대한 원칙 또 방향에 대한 큰 틀의 기조가 이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서 그 북한과 실제 협상을 하려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그 협상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발표에 담기지 않을 걸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그 미북 간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런 점도 그 발표와 관련해서 그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이 대북 정책 재검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빠른 미북 대화 재개를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할까? 뭐 이것이 중요한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뉴욕타임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가장 강조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빨리 그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 즉 빨리 미북 대화를 재개하라는 것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미북 대화 재개가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탐탁지 않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좀 그 두 가지 이유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첫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인 거 아니? 트럼프 전임 대통령을 따라해라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선거에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그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뭐 2주 안에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상당히 다른 정책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대화를 재개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좀 걸리는 그런 이제 대목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보다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빨리 미북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빨리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고 대선 유세 중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비핵화 이런 것은 안 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빨리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대화는 물론 빨리 되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100% 비핵화를 보장하느냐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그 가장 고심하는 대목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언에 따라서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해서 이렇게 대화를 재개했는데 100% 비핵화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양국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이처럼 그 주고받기식의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발맞춘 점진적인 핵 폐기 이런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과거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약속 대 약속의 절차 속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를 하되 또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진전을 이룰 때마다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유인책을 제공해야 된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둔 채 그때까지 위협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그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네바 합의 때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랬고 또 그 6자 회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그 고위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을 놓고 30년 가까이 실패를 거듭해온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역대 미국 정부들이 모두 단계적 행동 대 행동 방식에 기반을 뒀지만 비핵화는 고사하고 그 북한 핵 프로그램에 동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방식은 이제 폐기돼야 된다. 그보다는 그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반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 변죽만 울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네, 역시 이것은 그 기대를 모았던 그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결렬 실패된 것으로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았지만 비핵화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상황 무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폐기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북한은 그 영변을 폐기할 테니 주요한 그 대북 제재 다섯 건을 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이것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역시 그 실무 협상의 중요성입니다. 당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하노이에서 이제 비건 특별 대표하고 북한의 이제 김혁철 특별 대표가 이제 실무 협상을 하셨는데 당시 그 비건 대표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비핵화 협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서 정상회담으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그 김혁철 그 대표가 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무 협상을 가지긴 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덜컥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협상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역시 실무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북 간에 또다시 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에 앞서서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자들이 마주 앉아서 합의의 한 80, 90%를 이루고 그다음에 한두 문제가 남은 상태로 정상회담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든가 해서 이것이 해야지 또다시 실무 협상이 별 의미 없는 해버리고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 이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 관측통들은 지금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할 것도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70년 이상 북한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경제 지원 또 식량 지원하는 등 사실 북한의 그 최대 우방인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달 18일 그 미한 2+2 공동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비핵화는 이익이 교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미중 관계가 큰 영향을 줄 것인데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험악하고 긴장이 이처럼 고조됐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그 경쟁, 갈등 이런 데만 치중하고 있을 뿐 북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중 경쟁이 고조될수록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만 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도 회방도 올 것이다. 이런 그 전망도 함께 나오는 등 그 북한 문제에서 현재 그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한편 미 국무부는 5월로 예정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소리 들어보시죠.
obviously the travel of President Moon is underlines and underscores the alliance.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과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조약 동맹국들과의 동맹 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찾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로 예상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점쳐보실까요?
네, 지금 그 미한 정상회담은 지금 5월 하순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대체적인 그 예상은 역시 그 정상회담의 의제는 역시 그 북한 문제 그리고 미한 동맹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많고요. 이밖에도 이제 백신 문제도 아마 올 수 있고 반도체 문제도 회담 문제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그럴 전망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관계를 중재를 하려고 할까요?
네. 아마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대화, 외교, 이런 그 관여를 촉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의 진전을 시도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고 또 대북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 제안을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북한과의 그 외교 대화의 전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그 문 대통령이 설득에 나설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은 그 제재 완화, 대화와 접촉, 또 북한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이걸 그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핵무기, 또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핵 위협이 그 관심사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문 대통령이 원하는 그 관여 외교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직 그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직 그 확고한 그 대북 정책이 방향이 잡히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입장이 그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고 난 직후에는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관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그 압박, 제재 이런 데 중점을 두는지 좀 더 그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소식 알아보죠. 정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 미북 대화가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의용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그 이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이 정 장관의 말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네, 한국의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정의용 외무장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이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그 듣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그 주문, 즉 대북 정책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입장이 몇 번 나왔는데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이런 문제들을 없애야 이것이 비핵화고 이것이 일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해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랬는데, 아, 지금 정 장관 얘기로는 이런 것은 그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런 실행하기 어려운 이런 주문을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그 정책을 해라. 이런 하나의 주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정의용 장관은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앞서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얼마 전에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고
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소식과 함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신문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대통령은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 역사상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하다가 폐렴에 걸렸고요.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애나 해리슨은 미처 워싱턴으로 출발하기도 전이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부인 애나 해리슨을 소개해드립니다.
남편 친구들이 그 일을 그냥 놔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은퇴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1840년 애나 해리슨은 남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미국의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나이는 만 67살이었고요. 아내 애나는 만 65살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애나는 의사의 권고대로 당분간 오하이오주 자택에 남아있기로 했고요. 대신에 며느리 제인 해리슨을 워싱턴으로 보내서 손님을 접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애나가 워싱턴에 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나를 그저 집에만 있는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애나 해리슨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고 휴스턴 대학교 역사학과 낸시 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She did have a formal education and she was the first.
애나 해리슨은 정규 교육을 받은 첫 대통령 부인입니다. 애나는 클린턴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뉴욕시에 있는 기숙학교에도 다녔습니다. 뉴욕 기숙학교는 이자벨라 그램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던 학교였는데요. 이자벨라 그램은 여권 운동가였습니다. 그런 점이 애나가 어렸을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애나 투실 심스 해리슨은 1775년에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애나의 아버지 존 심스는 주 판사였고요. 지역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애나의 어머니는 애나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아버지 심스 판사는 어린 애나를 처가에 맡겨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외가에서 자라면서 애나는 외할머니의 검소함과 부지런함, 독실한 신앙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클린턴 아카데미와 뉴욕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지식을 쌓았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애나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아버지 심스 판사는 온 가족을 데리고 당시 개척지였던 오하이오로 이사했습니다.
어떻게 반대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낯선 사람들입니다. 해리스는 대화를 나눌 때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또 신중한 면이 있고 교육을 받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군인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애나의 아버지 존 심스 판사가 친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딸이 윌리엄 헨리 해리슨 중위와 사귀는 걸 알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애나는 1795년 봄에 켄터키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마침 휴가 나온 해리슨 중위와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해리슨 역시 버지니아의 꽤 괜찮은 집안 아들이었지만 심스 판사의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해리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1795년 11월 아버지가 출장 간 틈을 타서 몰래 해리슨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해리슨의 나이 만 22살, 애나의 나이 만 20살이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낸시 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But they did marry in the Sims' home, so secret, but
심스 판사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비밀 결혼이긴 했지만 극비는 아니었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뒤에 이 심스 판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해리슨이 법률가나 의사, 목사, 심지어는 농부도 되지 못할 거라면서 여전히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면 괜찮을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나중에 심스 판사는 이 사위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자신의 유언 집행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해리슨을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윌리엄 헨리 해리슨 하면 원주민 인디언과 맞서 싸우고 1812년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직자로 일한 기간이 더 긴데요. 해리슨은 노스웨스트 준주 대표로 일했고요. 인디애나 준주의 첫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거쳐서 콜롬비아 주재 미국 공사로도 일했는데요. 애나는 남편의 부임지를 따라다니지 않고 오하이오나 인디애나의 집에 남아서 아이들을 기르며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낸시 영 교수에 따르면 해리슨이 편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애나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처리해준 덕분입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군 생활과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다른 곳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애나가 혼자서 농장을 맡아 경영해야 했습니다. 고용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애나 해리슨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지낸 여성이 아닙니다. 농장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죠. 해리슨이 정치를 하는데 애나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접대도 잘했고 또 집안 살림을 잘 맡아서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나가 농장을 맡아서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해리슨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애나 해리슨이 무척 강한 여성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4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슨 자택을 방문한 사람은 애나 해리슨이 남편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애나가 정치적으로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일정을 짜는 데는 애나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고 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나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고 남편보다 훨씬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해리슨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날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지만 주일에는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별로 종교를 존중하지 않지만 아내의 종교를 무척 존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무시하고 일요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나 해리스는 아이들을 기르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집에서 묵묵히 남편의 정치활동을 도왔는데요. 1840년에 남편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애나가 이를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t age 65 and in poor health, she was just
나이가 65살인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애나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도 워싱턴에 가질 못했죠. 건강이 좀 좋아지면 워싱턴에 가서 남편과 지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군인 출신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겨울비가 내리는데도 모자와 외투도 없이 의사당 밖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길고 긴 연설을 이어가던 해리슨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 폐렴으로 알아누웠고 결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네, 결국 애나 해리슨은 백악관에 들어와서 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미처 출발하기도 전에 남편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애나 해리슨이 1841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낸시 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애나 해리슨은 19세기 미국의 전형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겁니다.
And that is the making of it to be okay.
적극적으로 백악관에서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애나 해리슨은 워싱턴에 가지도 않았으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1829년에서 1869년 사이에 퍼스트 레이디들을 보면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5명 있었습니다. 이 다른 친척 여성에게 손님 접대하는 일을 맡기곤 했죠. 애나 해리슨은 일단 나이가 많았고요. 아마 남편이 죽지 않고 임기를 채웠다고 해도 손님 접대하는 일은 다른 친척 여성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나 해리슨은 겨우 한 달 동안 미국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은 첫 대통령 부인인데다 또 가장 나이가 많은 퍼스트 레이디였고요. 또 손자를 대통령으로 둔 유일한 퍼스트 레이디로 기록됩니다.
She is the first presidential spouse.
애나 해리슨은 또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연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 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자식들이 돈을 낭비해서 이 해리슨 부부가 도와줘야 했죠. 애나는 남편이 죽은 뒤에 종교를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일종의 복음주의자가 됐는데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지냈습니다.
국가가 너희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서 겁내지 말고 내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라. 너를 위한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네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와 여러 번 비슷한 상황에서 이별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진 무사히 내게 돌아왔단다.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네, 남북전쟁 당시 애나 해리슨이 손자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애나는 손자에게 북군에 나가 싸울 것을 권했는데요. 미국 초기 격동기에 태어난 애나 해리슨은 독립전쟁과 1812년 전쟁, 멕시코 전쟁을 경험했고요. 또 남북전쟁까지 겪었습니다. 애나는 89살까지 장수하면서 자녀 10명 가운데 8명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남편 해리슨 대통령과 사별한 뒤에도 23년을 더 살다가 18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구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부인 애나 해리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대신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들을 공격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마 보안군의 잔인한 공격으로 지난 3월 27일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보안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응해 미국은 버마의 국영 기업인 미얀마 잼 엔터프라이즈를 행정명령 14014호에 따라 제재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보석류를 비롯한 지하 자원을 팔아 돈을 벌고 있고 미얀마 잼 엔터프라이즈는 버마 보석 산업의 주요 기업입니다. 이번 제재는 버마 군사 정권을 겨냥한 것이며 민간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의 안드레아 가치국장은 이번 제재가 버마 국영기업을 비롯해 버마 군사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파트너들과 전 세계와 협력해 버마의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지원하고 이 같은 가치를 뒤흔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버마 군사정권 인사들이 행정수도인 네피도에 있는 보석상가 행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우리는 버마 군사정권이 폭력을 중단하고 모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통신 제한을 풀고 민주주의 회복을 하지 않는 한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버마 군사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이 같은 압박은 버마 군사정권이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도우며 쿠데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폭력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